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존 하이튼 미 전략사령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 공격을 지시하더라도 위법적이라 판단되면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이튼 사령관은 어제 캐나다 노바스코시아주 헬리팩스에서 열린 국제 안보 포럼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이 같은 지시를 받았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위법한 공격 명령이라고 판단되면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가라고 자문한 뒤 대통령의 위법이라는 의견을 전달하면 대통령은 무엇이 합법적일지 물어볼 것이고 그 다음엔 무슨 상황이든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능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선택 방안을 찾아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이튼 사령관은 불법적 명령을 실행하면 감옥에 보내질 수 있다며 어쩌면 평생을 감옥에서 살아야 할지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 같은 하이튼 전략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묻는 질문에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DC의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피에로 사무소를 폐쇄하면 미국과 모든 연락을 중단할 것이라고 팔레스타인 당국이 밝혔습니다. 사이브 에레카트 피에로 사무총장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미국의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전날 팔레스타인 측에 이스라엘과 진지한 평화협상 논의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워싱턴 DC 피에로 사무소를 폐쇄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앞서 팔레스타인이 전쟁 범죄 혐의로 이스라엘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제소하려는 것이 미국법에 저촉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법에 따라 피에로는 ICC에 이스라엘을 제소할 수 없으며 제소할 경우 워싱턴 사무소를 폐쇄해야 한다는 게 미 국무부의 설명입니다. 미국으로부터 아직 공식 국가로 인정받지 못한 팔레스타인은 1994년부터 워싱턴 DC에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팔레스타인의 이 같은 결정에 아직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은 피에로 사무소 폐쇄는 미국법과 관련한 사안이라는 짧은 논평만을 내놨습니다. 짐바브웨 집권 여당이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을 당 대표직에서 해임하고 에머슨 음낭가누그와 전 부통령을 신임 대표에 임명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또 무가베 부인 그레이스 여사를 아프리카 민족 동맹 애국전선 산하 조직 여성 연맹 수장 자리에서 해임하고 당에서 퇴출했습니다. 무가베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스스로 하야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야당 지도자가 밝혔습니다. 앞서 수천 명의 짐바브웨 국민들은 어제 하라레 거리로 나와 무가베 대통령의 사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칠레에서 오늘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1차 투표가 실시됩니다. 지난 2010년부터 14년 대통령을 역임한 기업 최고 경영자 출신의 세바스티안 피네라 전 칠레 대통령이 선두를 유지하고 있으며 알레한드로 기에르 후보가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피네라 전 대통령은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기업 세금 감면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기에르 후보는 현 미첼 바첼레트 대통령을 이어 교육 사업을 점검하기 위해 기업 세금을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6명이 대선 후보로 나섰습니다. 이날 과반 이상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 다음 달 17일 결선 투표를 실시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타이완과 외교관계를 끊고 중국과 수교한 중미 국가 파나마의 후안 카를로스 바렐라 대통령과 만나 회담을 갖고 양국 외교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바렐라 대통령은 17일 지난 6월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은 후 처음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19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중국을 방문한 바렐라 대통령과 회견에서 중국을 처음 방문한 파나마 대통령이자 19차 중국 공산당 대표대회 이후 중국에 온 첫 중남미 정상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시 주석은 바렐라 대통령이 중국과 수교하는 정치 결단을 내리고 방중한 것은 대장부로서 큰 일을 한 것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암살 음모 등을 이유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던 사드 하리리 레바논 총리가 며칠 내 레바논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초청으로 프랑스에 온 하리리 총리는 어제 마크롱 대통령과 오찬을 가진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 내에 차차 흐려져 아침부터 오후 사이 북부 산지 일부 중부 지방 가끔 눈이 오겠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주간 스포츠 세상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60일 이상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으면서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북 대화를 둘러싼 미국 내 기류를 살펴봅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평양에 특사를 파견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이후 미국과 북한 간 대화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는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아직 구체적인 조짐이 드러난 건 없지만 양측 간의 대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그 도발 행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미사일 발사를 지금 두 달 넘게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잘 아시는 대로 미국 정부는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중단이 그 좋은 대화의 출발점이 됐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줄곧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바로 그런 미사일 중단이 지금 60일 넘게, 그러니까 이 방송이 나가는 오늘 시점으로 따지면은 65일째 북한이 조용한 겁니다.
네.
이 북한이 마지막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지난 9월 15일이었으니까요. 이 당시에 화성 12형으로 불리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65일이 지난 것이고요. 미국은 물론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북한의 이런 잔잔한 상태를 대화를 위한 좋은 분위기로 파악하고 있는 기류가 분명히 엿보이고 있고요. 미국 국무부의 대북정책특별대표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뭔가를 기대해 볼 만한 게 있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윤국한 기자가 먼저 분석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최원기 기자가 이 북한이 60일 이상 핵 미사일 도발을 차지하면 대화를 한다, 이것이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인지를 좀 살펴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그 60일 이상, 그러니까 9월 15일부터 두 달 이상 그 핵과 미사일 도발을 차지하면서 이것을 그 미북 대화를 위한 긍정적 신호로 보고 북한과의 대화가 이어지느냐, 이런 그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엄밀히 말해서 이것은 그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그 공식과 비공식 입장 사이에 있는 하나의 그 관측, 견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 60일 얘기, 두 달간 도발을 자제하면은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요, 미 국무부에서 그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그 조셉 윤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달 말 그 워싱턴에서 한 토론회에서 비보도를 전제로 한 것인데요. 이것이 그 뒤늦게 그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보도해서 알려진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그 최근 아시아 순방 과정에서 그 기자들에게 이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것이 그 알려진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나 또 다른 그 고위 정책 당국자가 이를 공식적으로 그 밝힌, 이것이 미국 정책의 공식 입장이다,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또 바로 이 문제를 그 지난 13일 저희 그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미 국무부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공식 입장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국무부의 그 캐틴 애덤스 그 동아태 담당 대변인이 미국은 진지하고 의미 있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북한과 대화에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60일이 도발을 안 하면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공식 입장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그 답변하지를 않았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좀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좀 조심스럽다, 이런 입장을 보이는 것은 나름대로 좀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요. 지난 8월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북한이 그 17일간 미사일을 발사 안 했는데요.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우리를 존중한 사실을 존중한다 이런 거 긍정적인 언급을 했는데요. 아, 바로 그 사흘 뒤에 북한이 그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좀 정치적으로 좀 난처한 이런 입장을 처한 적이 있기 때문에요. 아, 미국 무부도 이것을 중시하면서도 공식적으로 이것을 공식화하진 않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17일에 비하면 지금 두 달 이상이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긴 기간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미북 간의 대화가 바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것은 좀 성급한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미사일 도발을 두 달 넘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처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과 북한이 그 협상 테이블, 대화 테이블에 마주앉기 위해서는 이런 국면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양쪽이 전부 다 신중한 것은 이 미북 간의 대화를 위한 양측의 기본적인 어떤 전제 조건들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미국은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한 어떤 일말의 의지를 보여야 하는 것이 사실상의 전제 조건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반면에 북한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 그리고 핵을 통한 위협 이것이 사라지지 않는 한 협상은 생각도 말라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오랫동안 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중요한 것은 북한이 60일 넘게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이 미북 간 어떤 물밑 접촉의 결과라는 그런 흔적이라든지 증거 같은 것은 전혀 없고요.
네.
오히려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한이 그런 그 입장을 밝힌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의도를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물론 북한의 도발 중단으로 이것이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 국면에 있지만 그것이 직접 대화로 연결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될 난관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몇 차례 더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미국 쪽의 입장에서는.
네. 네, 흥미로운 점은 북한과의 대화에 부정적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서울에서 미북 대화 가능성을 언급한 대목인데요.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모종의 움직임이 있다.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했는데 이 부분 잠깐 들어보실까요?
I do see certain movement, yes. But let's see what happens.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노력을 앞서서는 시간 낭비라고 지적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좀 통과 그 내용이 좀 달라졌는데요. 당시에 틸러슨 국무장관이 그 밝힌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북한과 두세 가지 대화 채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그 인터넷 트위터를 통해서 북한과의 대화 이것은 시간 낭비다 이렇게 그 공개적으로 틸러슨 국무장관을 그 면박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아시아 순방 12일간에 걸쳐서 그 일본, 한국, 중국을 다녀보면서 발언의 그 통과 내용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아시아 순방 전에는 저희가 여러 번 보도해드렸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북한에 대한 발언이 화염과 분노, 또 완전 파괴, 폭풍전야,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해서는 로켓맨 뭐 이런 식으로 그 인신비하성 또 전쟁을 암시하는 듯한 이런 발언이 많았는데요.
네.
이번에는 보면은 그 전쟁을 암시하는 듯한 그런 얘기가 없고요. 오히려 북한이 대화를 선택할 경우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어떤 긍정적인 얘기를 했고요. 또 전쟁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북한에 대한 발언이 상당히 절제가 됐고 북한 역시 좀 절제된 반응을 보인 게 아니냐 이것도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를 순방하기 앞서서 또 순방 도중에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또 어떤 돌출 발언이 나올까 상당히 좀 궁금해하고 그랬었는데 그 뭐 앞서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강력한 발언들 전쟁 불사 이런 발언들을 자제를 하고 또 이 김정은 위원장과 친구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말한 것 등등이 과거와는 참 많이 달라진 것인데 그 어떤 그 달라진 분위기라고 할까요? 그것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그렇죠. 저 방금 최현기 기자가 설명한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에 첫 아시아 순방을 하면서 북핵 문제의 당사국들이죠. 또 6자 회담의 참가국들이기도 하고요. 일본, 한국, 중국 등을 돌면서 사실 그야말로 그 이전에 북한에 대해서 강한 언사를 했던 것과는 좀 대비되게끔 상당히 절제된 그런 발언들을 했고요. 또 그뿐 아니라 대북 대화에 관련해서 앞서서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모종의 움직임이 있다면서 좀 더 지켜보자는 그런 네. 입장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또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이 친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의사도 밝혔고요. 이런 맥락으로 보면 분명히 이전과는 크게 달라진 분위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그렇지만 아마 이런 것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다지 오래된 건 아닌데요. 한때는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다면은 그것은 참 영예로운 일이 될 것이다 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또 상당히 김정은 위원장을 평가하는 듯한 영리한 친구다라든지 네. 이런 언급도 있었고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바로 하루 이틀 만에 상당히 강한 비난으로 전환되는 것을 또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정책적인 또는 전략적인 상황들이나 고려해서 나온 것 이라기보다는 그것보다는 상당히 준비되지 않은 즉흥적인 발언일 가능성을 주목하는 전문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상황을 미루어 짐작하는 것은 사실 적절치 않다는 분석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최근에 돌아가는 기류는 분명하게 북한이 두 달 넘게 미사일 발사를 자제하는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대화를 위한 좋은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여기까지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자,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신호를 좀 보내는 것 같고 북한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그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또 어떤 그 암시를 주는 것 같고 그러긴 한데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켜서 현실로 이뤄내느냐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과제인 것 같은데 그리고 대화 채널이 가동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여기저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주도하는 어떤 미북 간 뉴욕 채널 같은 것이 가동이 되고 있는 건지 그런 점도 좀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가동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시겠지만 그 미국과 북한은 그 정식 국교 외교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락을 취할 어떤 일이 있으면 그 뉴욕에 있는 유엔 주재 그 북한 대표부 채널을 활용을 해서 거기 나와 있는 북한의 외교관과 조셉 윤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연락을 해왔고요. 그동안은 주로 그 이런 북미 간의 어떤 대화, 협상 이런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체포됐던 오토 원비어 구조 같은 이런 상황 때 주로 활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미북 간의 그 긴장이 고조되면서 특히 틸러슨 국무장관 얘기한 대로 미북 간에 전혀 뭐 대화 채널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런 두세 가지 채널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것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 두세 가지 채널 중에서 특히 조셉 윤 대표가 가동하고 있는 뉴욕 채널이 상당히 좀 비중 있게 지금 다뤄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이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자제 외에도 북한의 공식적인 대화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 그런 입장인가요?
공식적인 대화 의지 표명 이것은 사실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분명히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 틸러슨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북한이 대화를 원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언급을 한 건데요.
네.
이것이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뭔가 대화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네.
그러나 북한이 어떤 차원에서든 대화에 나서기로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김정은 위원장의 말하자면 승인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명시적으로 북한 최고의 수준에서의 대화 입장을 밝히는 것을 꼭 필요로 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뉴스 포커스 미북 간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지난해부터 반관 반민 행사가 참여하는 이른바 1.5 트랙 접촉 그리고 뉴욕 채널을 가동을 해왔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도 공식적인 대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미국과 북한이 모두 이 같은 배경 이렇게 반관 반민 물민 접촉을 하는데 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힌 적이 없기 때문에요. 저희로서는 그냥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크게 보면은 역시 미국과 북한이 대화의 필요성은 있지만 아직 대화를 재개할 만한 조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60일 이상 북한이 도발을 자제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좋은 긍정적인 신호다 이런 인식은 있지만 이것이 진정한 미국과의 협상 대화를 위해서 이걸 자제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무슨 또 다른 도발에 앞서서 무슨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미국도 이것이 판단이 선뜻 안 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대화가 안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만일 양측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저희가 가정을 한다면요. 아직까지 대화해야 할 조건이 서로들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지금 대화를 한다면은 다른 게 아니라 조건 없이 비핵화를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핵 문제가 지금 문제이기 때문에 네. 핵 문제를 풀려면 비핵화를 주제로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북한은 지금까지 나온 발언을 정확히 보면은 비핵화는 대화의 의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화를 한다면은 무조건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고 미국과 북한 간에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 또 그동안에 나온 부분은 제재에 푸는 것에 또 북한이 관심이 많고요. 또 분위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막 인신공격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대화가 가능하냐. 이것이 대화의 조건은 아니지만 북한으로서 상당히 중시하는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역시 대화에 둘러싸고 서로들 의지 수요는 있지만 아직 대화를 할 만한 충분한 여건과 조건이 맞지 않아서 아직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미국은 과거에 내세웠던 조건이라든지 그런 데서 별로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건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것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네네.
물론 국무부의 브리핑이라든지 여러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을 통해서 간헐적으로 나온 것들은 있습니다. 이 최근 가장 가까이는 16일이었죠.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대화의 조건에 대해서 또 언급한 것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 이 도발을 중단하고 또 핵 개발,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또 핵무기 수출을 중단하고
네.
이렇게 하면은 그것으로 대화의 조건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상당히 구체적으로 언급한 부분에 속하고요. 또 사실 그동안 국무부에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또 영내 주변 국가들을 불안정하게 하는 그런 행태들을 자제할 것을 조건으로 얘기했었죠. 그 이전에는 또 지금도 아직 거둬들인 것은 아니지만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밝혀야 된다.
네.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져야 되는 것은 핵과 미사일 시험 중단 이것이죠.
네.
그러나 그거 플러스 어떤 비핵화에 관련한 뭔가 입장을 또 분명히 밝혀야 되는 것인지 대화 대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네. 네.
이 부분은 사실 분명치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장 확실하게 나온 북한 나름대로의 대화 조건 이런 것은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이 10월 모스크바를 방문해서요 토론회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그 한 얘기가 아마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에 가장 가까울 것 같은데요. 최선희 국장은 크게 한 두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적대시 정책 모든 문제가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하고 있고 또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있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적대시 정책을 포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핵 보유국 얘기입니다. 비핵화 문제는 이건 회담의 의제가 될 수 없다. 이것은 자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라.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조건은 아닙니다만은 그동안에 나온 여러 가지 언론 보도나 관측을 보면요. 제재 해제. 현재 미국과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경제적 제재를 또 정치적 제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제재 해제하는 것에 북한이 관심이 많고요. 또 하나는 분위기 얘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아시아 순방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을 해서 여러 가지 압박 또 무슨 로켓맨 이런 식으로 인신공격에 가까운 비난을 한 적이 있는데요. 북한 측에서는 이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매일같이 북한을 무슨 전쟁을 시사하는 이런 발언 또 인신공격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미국 대화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 같은 회담 분위기도 그 북한이 얘기하는 조건 중에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한국, 중국을 방문하고 이어서 또 아세안 회의도 참석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15일 결산하는 그 담화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서 나온 그 북한 관련 얘기 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사실 그 순방 결과는 담화라기보다는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를 한 것이고요.
네, 네.
아 말하자면 대국민 보고 형식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한국, 중국 등지에서 특별히 북한 핵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쭉 정리하는
네.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역시 일본에서는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강화한다 이런 부분이 중점이었고요.
네.
또 한국에서는 지금 현재 북한에 대한 대화 협상으로 북한을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과 한국, 일본의 세 나라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이런 부분을 강조를 했고요.
네.
또 중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도 얘기했었던처럼 중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또 북한의 핵이 중국에도 위협이 된다는 것을 중국이 확인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또 여러 가지 많은 얘기 무역 관련 부분도 얘기를 했고요. 특히나 중국과는 이른바 우리가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중국 측이 얘기하는 쌍중단
네.
그러니까 북한은 미사일과 핵실험을 중단하고 또 여기에 미국과 한국은 연례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이렇게 해서 대화의 출발점으로 삼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이 쌍중단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측과 얘기를 해서 실행 가능하지 않다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쌍중단 얘기 조금 자세히 좀 해보죠. 쌍중단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언 그 뒤를 이어서 바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말한 내용은 서로 이렇게 상충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중국의 대변인은 또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가 다른가?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날 그 아시아 순방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북한 그 핵과 미사일 도발을 그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도록 한 쌍중단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데 미국과 중국이 의견을 같이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상당히 큰 변화입니다. 왜 그러냐면
네.
중국은 그동안 그 쌍중단 이것을 요구해왔고 미국은 그동안 이것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중국도 동의했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요.
네네.
중국이 이번 그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쌍중단을 포기했나 이런 관측이 일었는데요. 바로 그 다음 날 중국 외무성이 이것에 대해서 그 입장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쌍중단에 대해서 중국의 변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중국은 기존의 모든 한반도에 그 문제가 생긴 것이 미국과 북한 간의 갈등. 핵이나 미사일을 둘러싼 어떤 적대 관계에서 생긴 거기 때문에요. 이것에 대해서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쌍중단, 그러니까 미국은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또 북한은 도발을 자제하는 이런 상황에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이것이 변화가 없다 이렇게 그 설명을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중국 외무성이 덧붙인 것은 쌍중단은 그 최종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입구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미국과 중국이 지금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쌍중단을 먼저 하고 최종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종적인 해결책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어떤 마련하는 거고 다만 이것은 대화와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런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시간이 미국 시각으로 이제 금요일입니다. 17일인데 이 시점까지 미국 국무부에서든지 미국 정부가 확실하게 이 쌍중단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힌 내용은 뭡니까?
그 쌍중단과 관련해서 백악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쌍중단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입장은 다르다.
네.
그러니까 지금 최연기 기자가 얘기했지만 그렇지만 백악관 대변인은 그러나 우리가 서로 입장이 다르다는 거에 대해서 의견의 일치를 봤다. 그래서 이 쌍중단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데 네. 견해를 같이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쌍중단의 양측이 합의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조금 다르게 또다시 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는 네네. 설명을 한 것인데 이 부분도 사실 중국이 샌더스 대변인의 그 설명대로 다르니까 앞으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네.
이렇게 합의한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또 중국 측의 발언 또는 입장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도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그렇죠.
또 실현 가능한
네.
북한 문제 해결 방안이라고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틀 계속 그런 입장을 한 걸 보면 이것을 접어두고 그냥 앞으로 거론하지 않기로 실현 불가능하니까
네.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도 약간은 좀 다시 검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네. 자, 어쨌든 이제 다음 달 12월이 되면 그러면 이런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명확하게 좀 드러나고 물밑 접촉에 있는 것 같다는 어떤 그런 것들이 무리로 떠오를 수 있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12월이 될지 1월이 될지 아니면 뭐 이달 이락 될지 그 시점은 저희가 그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 간에는 여러 가지를 정확히 보면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전보다는 한결 좀 강해진 이런 것이 사실인데요.
네.
다만 이제 대화가 공식화되려면은 거기까지 가려면 몇 가지 그 좀 전제 조건, 몇 가지 그 조건이 좀 충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지금 두 달간 그 도발을 중단했기 때문에 대화에 나올 것이다 이런 게 있는데요. 만일 한 달간 더 안 되면은 그 가능성이 더 커지고 거기에 곁들여서 중국이 지금 그 시진핑 국가주석의 그 특사가 평양을 방문하는데 거기를 통해서 어떤 그 공식적인 입장 이것을 만일 북한이 수용한다면은 대화가 한결 더 이루어질 공산이 크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대화를 그 이루어지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는 대로 북한과의 좀 더 좀 유화적인 자세 분위기 조성 이런 것을 하고 또 북한 문제를 전담한 어떤 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힘을 많이 실어주고 그렇게 되면은 아마 그 대화의 시점이 뭐 12월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것이 북한이 어떤 결정을 할지 이거 저희가 모르는 거고 또 하나는 내일이래 또 북한이 그 틸러슨 국무장관도 얘기를 했지만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은 이것이 다 그냥 다시 그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상당히 그 살얼음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를 위한 조건들이 무엇인지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북한 내부 움직임을 좀 살펴보죠. 북한이 미사일 발사도 하지 않고 핵실험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제 60일 이상 하지 않아서 북한이 지금 의도가 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중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그 행보도 많이 관심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처럼
그렇습니다.
군부대 방문한다든지 그런 거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자,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 지도 움직임이 달라진 게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예, 그러니까 두 달 넘게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는 것과 맞물려서 그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 두 달여 동안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 지도는 군 관련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전부 다 경제 관련 움직임이었거든요.
네, 네.
자, 그럼 이것이 뭔가 그 입장에 또는 북한의 어떤 기본적인 태도나 그런 방침에서 뭔가 큰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 경제 쪽에 좀 더 매진을 하면서 이제 핵 개발이라든지 미사일 개발은 사실상 완성 단계에 있다라고 보면서 좀 더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의 경제적 필요를 부응하려고 하는
네.
그런 게 아닌가 다양한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이 분명하게 어떤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잘 알 수 없고요. 일례로 대북 제재가 계속해서 강화되면서 이 북한이 내부 결속을 위해서 또 경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맞으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정확한 것은 파악이 힘든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대로 이것이 외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뭔가 도발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이니까 긍정적인 움직임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네, 이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한의 당국이 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쏟아내는 그 비난 수위 그런 것 또 좀 그전보다는 줄어들었다고 보이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그 앞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유엔 총회 그 발언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로켓맨, 북한 완전 파괴 이런 발언을 하자 그 김정은 위원장이 9월 20일인가요? 자신 명의의 그 성명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반발했습니다. 당시 무슨 늙은 늑다리 이런 발언까지 써가면서 굉장한 네. 그 반발했는데요.
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 기간 중에 북한이 보낸 반응이 그렇게 그 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그 11일 날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순방을 비판하는 그 담화를 내놨는데요. 내용이 그렇게 크게 그 인신공격성 이런 반언이 있는 게 아니고요. 또 하나는 이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은 상당히 그 내용을 담은 그 수준 중에서 상당히 낮은 겁니다. 아시겠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 명의 성명, 또 정부 성명, 또 외무성 성명 이런 순으로 이제 한 다섯 단계가 있는데요. 북한은 이번 그 다섯 단계 중에서 제일 낮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냈기 때문에요. 북한이 비교적 절제된 반응을 보인 게 아니냐 이렇게 그 전문가들은 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미국과의 대화를 염두에 두고 김정은이 도발을 자제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물론 정답은 아니겠죠.
네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 북한의 도발에 맞서서 사실 미국이 상당히 그 대응 태세라든지 군사적 준비를 상당히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최근에는 그 한반도 해역에서 그 미국의 항공모함 세척이 한꺼번에
예.
한국과 일본과 각각 해상훈련을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말하자면 미국의 무력 시위 앞에서 상당히 조심하는
네.
그런 게 아니냐라고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없지 않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북한의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정확한 분석을 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다양한 관측만 나와 있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의 대화를 염두에 두고 도발을 자제하고 있다. 이것도 유력한 말하자면 분석 중에 한 가지입니다.
네. 앞서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다시 도발하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간다. 이제 그런 것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앞서서 미국에 대한 강력한 보복 조치를 한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도발을 한다면 이게 대륙간 탄도미사일일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지난 9월 21일이죠.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자신 명의 그 성명을 내면서 그 문구 중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 공화국과 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여태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강력한 보복 조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북한이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것을 발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그 기술적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여태까지 뭐 그 괌 정도를 공격할 한 3-4천 킬로미터를 나갈 미사일은 다 지금 확보를 했는데
네.
북한의 목표는 지금 미 본토 그러니까 7,000-8,000 킬로미터를 날아갈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이제 그 개발하는 것이 최종 목표인데요. 지금 거의 99% 지금 완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완성하면은 그야말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체계가 다 완성이 된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큰데요. 다만 저희가 하나 그 주목해야 될 점은 60일 해석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는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북한이 미 본토를 공격할 타격할 만한 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려면은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필요한데요. 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게 아닌가. 다시 말씀드려서 아직 기술적 준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미사일 도발을 좀 자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도 가능합니다.
네. 자, 이 주말이 가까워지면서 굉장히 관심을 끄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송타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이제 북한을 방문한 것인데요. 왜 이 평양에 가는 것이냐 이 초미의 관심사인데 지금 이 녹음을 하고 있는 이 시간 이후에 또 어떤 내용이 밝혀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뭐 어떤 것이 나온다 하더라도 왜 가는 것인가요?
공식적으로는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 결과를 북한 측에도 설명하기 위한, 공산당 말하자면 형제국가로서 그런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또 잘 아시는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직후고
네.
또 현재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 분위기가 상당히 부상하고 있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핵심적인 거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2년 가까이 만에 이뤄지는 고위급 특사급의 방북을 통해서
네.
북한의 대화 의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려고 할 것입니다.
네.
또 설득하려고도 할 것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일단 숭다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은 지난 17일 날 방북을 하면서 바로 당일 날 북한 정권의 사실상 2인자죠.
네.
최룡해 당 비서를 네. 면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핵심적인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면담 여부고요.
네.
이번 방북을 통해서 서로 간에 말하자면 그동안 소원했던 관계도 개선을 하고 또 대화 문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 측의 정확한 입장도 분명하게 파악할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번 숭타오 그 부장의 방북은 사실상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중대한 기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 방문이 중요한 것은 이 숭 부장이 차지하고 있는 중국 내에서의 그 서열이라든지 영향력 같은 것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장관급 이상이죠. 대외연락부장이면요.
네. 네. 자,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북한이 두 달 넘게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으면서 미국 간 대화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 이 문제를 둘러싼 미국 내 기류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평양에 특사를 보낸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안녕하세요. 세계의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 보따리 풀어드리는 주간 스포츠 세상 오종수입니다. 축구 좋아하세요? 세계에서 가장 큰 축구 행사 월드컵 축구 대회가 내년 러시아에서 열리는데요. 본선에 진출한 32개 팀이 얼마 전 확정됐습니다. 오늘은 월드컵 축구 이야기 함께 하겠습니다. 4년마다 열리는 월드컵 축구대회 본선은 세계에서 모인 32개 대표팀이 실력을 겨루는 행사입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국가대항전은 아니고요. 축구협회 사이의 대결입니다. 영국의 경우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그리고 웨일즈, 북아일랜드 축구협회가 따로 있는데요. 이렇게 이론적으로 한 나라에서 여러 팀이 월드컵에 나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는 축구 종주국인 영국에만 해당되는 것이고요. 다른 나라들은 축구협회가 하나씩 있기 때문에 월드컵 축구대표팀은 사실상 국가대표팀으로 통하죠. 내년 러시아 월드컵 본선에 나가는 대표팀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축구를 가장 잘하는 나라들이 모여있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14개 팀이 본선에 진출할 수 있게 배정돼 있는데요. 이번에는 개최국 러시아와 잉글랜드, 독일, 스페인, 프랑스, 포르투갈, 폴란드, 벨기에, 크로아티아, 그리고 덴마크, 스웨덴, 세르비아, 스위스, 그리고 아이슬란드로 결정됐습니다. 이어서 남미에서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콜롬비아, 페루까지 본선 진출팀으로 확정됐고요.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 호주,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이 나갑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나이지리아와 모로코, 세네갈, 이집트, 튀니지가 본선에 진출했고요. 마지막으로 북중미에서는 멕시코와 코스타리카, 파나마가 축구 최대 행사에 나서게 됐습니다. 이렇게 확정된 러시아 월드컵 본선 진출팀 명단에는 근래 대회들과는 다른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먼저 북중미의 축구 강호로 꾸준하게 본선에 나갔던 미국이 탈락한 점, 그리고 수비 축구의 대명사로 월드컵 본선에서 4번이나 우승했던 이탈리아가 포함되지 않은 사실입니다. 이탈리아는 지난 14일 밀라노에서 열린 스웨덴과의 경기에서 0-0으로 비기면서 먼저 한 경기를 이긴 스웨덴에게 본선 진출권을 내줬는데요. 이탈리아가 월드컵 본선에 못 나가는 건 지난 1958년 스웨덴 대회 이후 60년 만의 일입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 월드컵은 단일 운동 종목에서 가장 큰 세계 대회입니다. 언제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프랑스 출신으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줄 리메, FIFA 제3대 회장 주도로 지난 1930년 우루과이에서 첫 월드컵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우승 트로피를 줄 리메 컵으로 불렀는데요. 리메 당시 FIFA 회장은 프랑스군 중대장으로 전쟁에서 돌아온 뒤에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경쟁을 통해서 국가 간의 화합을 도모하자는 구상에서 월드컵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듀크 대학교 사학과 로런트 디부아 교수의 말 들어보시죠.
The vision that Jules Rimet, who is the Frenchman who created the World Cup in 1930,
리메 당시 FIFA 회장은 유엔을 대신해서 나라와 나라를 연결해 주는 효과까지 월드컵 축구에서 모색했다고 디부아 교수가 설명했는데요. 세계대전 영향이 한창이던 당시에 이 월드컵 축구에 대한 관심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월드컵 대회가 축구 종주국인 영국도 아니고 줄리메 FIFA 회장 고국도 아닌 우루과이였던 이유는 뭘까요? 당시는 전쟁으로 각 나라 경제가 큰 영향을 받았던 상황인데요. 우루과이 정부가 첫 월드컵 대회를 유치하는 대가로 참가국들의 모든 경비를 지급하겠다고 나섰던 겁니다. 그때만 해도 우루과이 축구가 세계 최강으로 꼽혔고 또 1828년 브라질 제국에서 독립한 10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도 있어서 이 우루과이의 국가적인 자신감이 넘쳤던 거죠. 대회를 거듭하면서 월드컵 본선은 4년마다 대륙별로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체제로 자리 잡았는데요. 최근에는 1994년 미국, 98년 프랑스, 2002년 한국과 일본 공동 개최에 이어서 2006년에는 독일,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2014년 브라질에서 대회를 치렀습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알쏭달쏭한 스포츠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스포츠 용어 사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골든골이라는 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골든골, 영어 그대로 풀어보면 황금골이라는 뜻인데요. 단 한 골로 승부가 결정나기 때문에 황금처럼 가치가 높다는 의미로 생긴 말입니다. 축구에서는 전후반 각 45분, 총 90분 동안 두 팀이 승부를 가리지 못할 경우 연장전에서 먼저 골을 넣는 팀이 이기도록 한 제도인데요. 상대팀을 갑작스럽게 무찌를 수 있다는 뜻으로 서든데스라고 부르기도 했었지만 이 말에는 죽음이라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용어로 바꾸게 된 겁니다.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16강전에서 전후반 1-1로 비기던 한국과 이탈리아의 승부가 안정환 선수의 골든골로 한국으로 넘어간 게 최근에 가장 유명한 사례인데요. 이 골은 지금도 아시아 축구 팬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어서 지난 6월 아시아 축구 연맹이 선정한 세계를 놀라게 한 아시아의 골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이 골든골 제도는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폐지됐지만 FIFA가 재도입을 논의하기도 했고요. 미식 축구나 아이스하키에서는 이 제도를 아직도 시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 골든골은 일반 사회 용어까지 발전해서 어떤 일을 단번에 성공시키는 가치 높은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 일반화됐습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월드컵 축구에 대해 이야기했고요. 골든골이 무엇인지도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 가지고 오겠습니다. 저는 오종수였고요.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축구장에 가면 응원가로 자주 부르는 곡입니다. 빌리지 피플의 Go West 전해드립니다. Together, we will go our way. Together, we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
비오에이 마감 뉴스입니다. 존 화이튼 미 전략사령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 공격을 지시하더라도 위법적이라 판단되면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이튼 사령관은 어제 캐나다 노바스코샤주 헬리팩스에서 열린 국제안보포럼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이 같은 지시를 받았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위법한 공격 명령이라고 판단되면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가라고 자문한 뒤 대통령에게 위법이라는 의견을 전달하면 대통령은 무엇이 합법적일지 물어볼 것이며 그 다음엔 무슨 상황이든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능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선택 방안을 찾아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이튼 사령관은 불법적 명령을 실행하면 감옥에 보내질 수 있다며 어쩌면 평생을 감옥에서 살아야 할지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 같은 하이튼 전략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묻는 질문에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워싱턴 DC에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사무소를 폐쇄하면 미국과 모든 연락을 중단할 것이라고 팔레스타인 당국이 밝혔습니다. 사이브 에리카트 피에로 사무총장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미국의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전날 팔레스타인 측에 이스라엘과 진지한 평화협상 논의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워싱턴 DC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피에로 사무소를 폐쇄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겁니다. 렉스 틸러스 미 국무장관은 앞서 팔레스타인이 전쟁 범죄 혐의로 이스라엘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제소하려는 것이 미국 법에 저촉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법에 따라 피에로는 ICC에 이스라엘을 제소할 수 없으며 제소할 경우 워싱턴 사무소를 폐쇄해야 한다는 게 미 국무부의 설명입니다. 미국으로부터 아직 공식 국가로 인정받지 못한 팔레스타인은 1994년부터 워싱턴 DC에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팔레스타인의 이 같은 결정에 아직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은 피에로 사무소 폐쇄는 미국법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짧은 논평만을 내놨습니다. 짐바브웨 집권 여당이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을 당 대표직에서 해임하고 에머슨 음난가그와 전 부통령을 신임 대표에 임명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또 무가베 부인 그레이스 여사를 아프리카 민족 동맹 애국전선 산하 조직 여성연맹 수장 자리에서 해임하고 당에서 퇴출했습니다. 무가베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스스로 하야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야당 지도자가 밝혔습니다. 앞서 수천 명의 짐바브웨 국민들은 어제 하라레 거리로 나와 무가베 대통령의 사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칠레에서 오늘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1차 투표가 실시됩니다. 지난 2010년부터 2014년 대통령을 역임한 기업 최고 경영자 출신의 세바스티안 티네라 전 칠레 대통령이 선두를 유지하고 있으며 알레한드르 기리에르 후보가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6명이 대선 후보로 나섰습니다. 이내 과반 이상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 다음 달 17일 결선 투표를 실시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타이완과 외교관계를 끊고 중국과 수교한 중미 국가 파나마의 후안 카를로스 바렐라 대통령과 만나 회담을 갖고 양국 외교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바렐라 대통령은 17일 지난 6월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은 후 처음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19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중국을 방문한 바렐라 대통령과 회견해서 중국을 처음 방문한 파나마 대통령이자 19차 중국 공산당 대표대회 이후 중국에 온 첫 중남미 정상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시 주석은 바렐라 대통령이 중국과 수교하는 정치 결단을 내리고 방중한 것은 대장부로서 큰 일을 한 것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암살 음모 등을 이유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던 사드 하리리 레바논 총리가 며칠 내 레바논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초청으로 프랑스에 온 하리리 총리는 어제 마크롱 대통령과 오찬을 가진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리리 총리는 독립기념일에 레바논에 돌아가서 직접 자신의 사임 문제와 관련해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리리 총리는 앞서 지난 이달 초 이란의 내정 간섭과 자신을 노리는 암살 위험을 토로하며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성명을 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과 레바논, 시리아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국 대통령은 헤즈볼라와 영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이란의 활동을 막기 위해 동맹국과 공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 내에 차차 흐려져 아침부터 오후 사이 북부산지와 일부 중부지방 가끔 눈이 오겠습니다. 평양 하루 종일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6도, 낮 최고 4도입니다. BOA 마감 뉴스 김현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B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B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